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이죠? 사람 살리는 것, 사람 살리는 걸 살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걸 살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살림살이 하는 곳이 교회일 것입니다. 죽임살이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 죽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 있고 죽임살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살림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살림을 잘 살아주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박수 받으셔야 합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살림살이 하시는 아버님들도 박수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 가면 희망이 있었습니다. 평생 고치던 못하던 병도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고 그분의 가르침은 남달랐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고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 잘 하시는 살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나를 통해서 누가 살아나고 있는가? 나는 몇 명을 살렸는가? 또 앞으로 나는 몇 명을 살릴 것인가? 그 질문을 꼭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산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산돌 레스토랑 이번 주말에 산돌 바자회를 통해 하이티 여러 개로 읽히는 그 나라에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산돌 레스토랑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요. 섬기는 사람들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천국이 이런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감격해 했습니다. 나눈 음식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 한 그릇은 의자가 될 것이고 조기 한 마리는 벽돌이 될 것이고 불고기 한 살발은 칠판이 될 것이고 육개장 한 그릇은 꽃망울 같은 작은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을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바자가 끝납니다. 참 많은 분들이 기진하도록 일을 하셨는데 재밌는 사실은 자기 물건 내놓고 또 돈 내고 물건 사가시는 분들 세상에 이런 도둑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좋아하세요. 그래도 행복해하시고 음식 파시는 분들은 다 자기 도네이션으로 음식 만드셔서 수익금도 안 해요. 그냥 들어오는 돈은 족족이 다 헌금하시는 것입니다. 음식 만드느라고 수고하죠. 재료 사시느라고 헌금하셨죠. 그거 또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한 푼도 없어요. 또 다 우리 헤이티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은 축복받은 교회 다니고 계신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한참 살림살이 열심히 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 새벽기도 한국 목사들의 비극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벽기도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고 한국교회는 새벽기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새벽에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는 3부, 4부까지 있는 새벽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몇몇 명이 모이는 새벽기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새벽기도가 우리 교회에 최소한의 11조는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 기도 11조가 새벽에 드려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영어로는 night owl 그렇게 얘기하죠. 저녁에 팔팔 살아난다고요 제가 밤이 되면. 그러니까 새벽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굳이 새벽에 기도하셔가지고 목사들을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만 기도하셨어도 제가 조금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새벽 기도는 많은 목사들의 비극 아닌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얽힌 재밌는 얘기도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늦게 일어나가지만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고 넥타이를 큰사하게 메고 이제 늦지 않게 딱 도착하셔서 설교하시는데 교우들이 막 웃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와이셔츠를 안 입으셨어요. 그냥 런닝셔츠에 타이를 메고 그렇게 좋으신가요? 저도 허겁지겁 새벽기도에 나온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어느 날 설교하는데 바지가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벨트를 안 메고 나온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윗도리를 안 입고 나온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머리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서 새벽기도를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늦잠을 자서 새벽기도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산돌교에 와서 아직은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사고 난 것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며칠은 얼굴을 잘 못 들고 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떨 때는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새벽기도가 제게는 축복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게 되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웬만한 일 아니면 새벽 기도를 빠질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목사는 지은 죄가 많아서 은혜도 서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서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에게 설교는 축복입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목사에게 설교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기도의 삶을 사는 것,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에 좋은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쉽다고 생각하시면 아무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가 쉬우신가요? 건강하게 살기가 쉬우신가요? 이 땅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 하셔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 고정 멤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쉬워서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지만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의 기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가면 누구도 받지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새벽기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많은 부분 거기에 동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합니다. 한국을 살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을 살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기도하는 것 힘들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는 것 쉽지 않지만 말씀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어두운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받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방해받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참 인기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다니느라고 난리였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나서 각종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모든 병든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다. 그렇게 아예 그냥 모든이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 계신 집의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힐링 사역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이 30에 일약 스타가 되셨어요. 동네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겁니다. 오늘도 한바탕 병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을 것이고 예수님의 인기는 더 높이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생계란을 삼키시면서 목소리를 가다듬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목소리로 귀신을 쫓을까? 귀신아! 귀신아! 오늘은 오른손으로 고칠까? 왼손으로 병을 고칠까? 아마 이렇게 위몸일으키도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귀신 하나라도 더 쫓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아니다, 만사 제쳐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이날은 더 일찍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기도하기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카고에 계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Too busy not to pray. 기도 안 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바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도대체 기도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제 스스로 얻게 됩니다. 첫 번째, 38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얻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내가 왜 하루를 더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먼저 확인하고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한 귀퉁이에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생으로, 가장 용한 의사로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며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그걸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내가 왜 하루를 더 살아야 하는지를 되짚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것 제쳐놓고 기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일에 파묻히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때 컴퓨터 프로그래머 생활을 했습니다. 그 참 재밌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그 하면은요. 그 잘 될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밤새도록 컴퓨터에 매달려 있죠. 그럼 막 이 쾌감이 이 코딩이 잘 되면요. 막 쾌감이 막 속속에서 올라오는데 그 세상을 내가 만든 것 같, 창조한 것 같은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간 그 일에만 매달리죠. 프로그래머 생활할 때는 만사 제쳐놓고 그 일에만 매달립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죠.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애들도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릴 때는 그게 단 줄 알아요. 거기에 막 전력하다 보면 나중에 가정도 아이들도 우리가 소홀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많이 가진다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또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창고 새로 짓고 거기 내가 번 거 내가 다 가둬놓고 다 이렇게 쌓아놓고 야 이제 좀 누리면서 살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처럼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부자가 새벽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삶의 방법을 알려주셨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어리석은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나요? 왜 그렇게 기진하게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의미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렇게 기진하게 살고 있는 이 이민의 삶도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그 영어 성경에는 fool 그렇게 돼 있어요. 바보야 그 말입니다. 바보야. 이 바보야. 뭐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 걷어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는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후에 그 사역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결코 대신해 주지 않는다. 대신에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제가 이거 영어로 적은 것이 슬라이드에 있나요? 기도가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늘의 힘을 덧입는 데에 있습니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상과 기도의 차이입니다. 명상은 자꾸 자기 안으로 들어가죠. 자기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것입니다. 명상은 자기 안을 향한다면 기도는 자기 밖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나의 강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점 약해지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요즘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읽어도 되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때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숨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이 있어요. 내쉬고만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그러면 끝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들이쉬는 숨이 계셔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숨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들숨은 생명력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허약체질이거나 에너지가 부족할 때, 무기력할 때, 우울해질 때 숨을 들여마셔라. 벌써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게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힘이 없고 짜증내잖아요. 그러면 일단 먹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컷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 먹여라. 먹여라. 저도 배고프면 먼저 짜증부터 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이게 뭐가 없으면 짜증나게. 그래야 나가서 벌어오죠. 그래서 나가서 사냥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헉헉거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들숨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숨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들숨이 모자라면 우리의 신앙은 헉헉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 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들어가는 숨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숨을 들이쉬어야 영혼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 잘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될 것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회복되고 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할수록, 기도하려면 노력하려면 노력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점점 더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빠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숨을 들이쉬어야 하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호흡에 들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들숨이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입맛대로 먹으면 안 되고 생각하는 대로 먹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고 생각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제가 보니까 나이 들수록 이게 진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깊은 틀을 담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쁜 일상을 두고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영혼의 들숨을 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게 문을 열면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앉으면 컴퓨터 키기보다 제일 먼저 기도의 전원을 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숨을 쉬시고 이 세상을 그 능력으로 이겨가시는 살림살이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